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오늘부터 독일 등 유럽에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노르트 스트림 1의 가동을 재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노르트 스트림 1 운영사를 인용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이 가스관의 핵심 장비인 가스 터빈 수리가 완료됨에 따라 가스 공급을 재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스 터빈 수리는 캐나다에서 진행됐으며 열흘에 걸친 수리가 완료된 뒤 다시 독일에 전달됐습니다. AP통신은 노르트 스트림 운영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스 공급 요청서에 이날 러시아에서 독일로 시간당 가스 2,928만 4,591kWh를 보내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대페아 통신은 클라우스 밀러 독일 연방 네트워크 청장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인용해 노르트 스트림 1 가스관을 통한 실제 가스 공급량은 정상적 가스 공급량의 40% 수준이라면서 정치적 불확실성과 지난달 중순 이후 60% 감소한 물량은 여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독일은 자국으로 공급되는 가스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노르트 스트림 1의 가동이 중단된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긴장으로 재개되지 않을 것을 우려했었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은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켜보면서 타이완 침공 시기와 또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진단했다고 영국의 가디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번스 국장은 어제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에스펀 안보 포럼에서 이같이 전망하면서 중국의 지배권을 주장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결의를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이어 올해 10월 공산당 대회 후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점점 더 위험이 커지고 있고 2029년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려 했던 러시아의 실패를 보고 불안한 상태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달 말쯤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사추세츠주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연설을 마친 뒤 워싱턴으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열흘 안에 시 주석과 대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의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3월 화상으로 1시간 50분 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두 정상은 그동안 화상과 전화를 통한 회담만 했고 이번 대화가 성사된다면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접촉이 됩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조코 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며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외국 정상의 첫 중국 방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시 주석과 조코 위 대통령의 회담이 수도 베이징에서 열리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코 위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이어 27일부터 28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조코 위 대통령의 방한은 새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외국 정상의 공식 방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폭염 등 미국의 기후변화는 비상상황이라면서 각종 사회기반 시설 투자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매사추세츠주 서머셋에 있는 옛 브레이튼 화력발전소에서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는 비상사태라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이 같은 말을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안소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사이버 활동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범죄 조직이며 이를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백악관 관리가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아시아 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일본의 영내 안보활동 확대가 북한 등 영내 위협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최근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공화국들을 독립국으로 승인한 데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최고는 23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범죄 조직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며 이를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20일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어떤 측면에서 북한은 국가를 가장해 수익을 추구하는 범죄 조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날 미 콜로라도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암호화폐를 노리는 북한 해킹 공격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In some ways, the North Koreans are a criminal syndicate in terms of pursuing revenue in the guise of a country.
북한이 6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여러 해킹 공격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주의를 집중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가 다크넷 시장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도운 믹스 서비스에 처음으로 제재를 부과한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해커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이들이라면서 우리는 그들의 작전 수행을 더욱 위험하고 어려우며 부담스럽게 만드는 많은 방안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뉴버거 부보좌관은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안보 개선과 자금 세탁 방지 규범 이행에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 재무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They've highlighted the need for far improved cybersecurity, implementation of anti-money laundering rules.
뉴버거 부보좌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36개국과 함께 국제 랜섬웨어 대응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국제적인 문제이며 특히 전 세계 중소기업의 재정과도 연관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겐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많은 기반 시설들이 미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적 행동을 이끌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와 협력할 국제 파트너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탈취를 비롯한 사이버 활동이 북한의 주요 제재 회피 수단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최근 관련 활동을 차단하고 단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의 리사 모나코 부장관은 18일 북한 정권 소속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들의 랜섬웨어, 즉 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화해 일종의 몸값 지급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 행위를 저질러 수사당국이 대응에 나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돈 세탁 계좌에서 약 50만 달러의 몸값과 이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된 암호화폐를 미국 당국이 압류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지난 4월 공개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 최소 3곳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모두 5천만 달러 이상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미국 체이널리시스는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암호화폐가 약 4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북한 정찰총국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연관된 이더리움 지갑 4개를 제재 대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북한 해커들의 부당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체포된 나이지리아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캐나다인은 체포 직후 수사당국에 협조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해킹 범죄 조력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미국 사법당국의 잇따른 조치를 함지하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고가의 자동차와 전용 비행기에 탑승하고 명품 의류를 착용한 사진 등을 소셜미디어에 과시하며 유명세를 탔던 나이지리아인 라몬 아바스가 미 법원에 기소된 건 2020년 6월입니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자금 세탁. 검찰의 기소장에는 북한이 전 세계 은행에서 탈취한 해킹 범죄 수익금을 아바스가 세탁했다고 적시됐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고가의 물품들이 북한 사이버 범죄 자금이란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BOA가 확인한 미 연방 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아바스는 현재 미국 구치소에 수감된 채 오는 9월 최종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아바스는 미 법원 기소 직후인 2020년 6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체포됐으며 다음 달인 7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미국의 사법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본격적인 법리 다툼에 나서는 다른 용의자와 달리 아바스는 그해 8월 열린 인정신문에서 배심원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 다툼을 하겠다는 뜻으로 대배심을 통하지 말자는 검찰의 제안을 아바스 측의 변호인이 수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이후 아바스는 검찰과 유죄 합의를 통해 자신에게 적용된 돈 세탁 관련 혐의 5건을 인정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양측은 아바스가 95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의 추징금을 낼 수 있다는 내용에도 합의했습니다. 공개된 문건만을 놓고 보면 아바스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 대신 검찰에 최대한 협조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 판결을 앞둔 법원이 이런 부분을 고려할지 주목됩니다. 아바스의 공범인 캐나다 국적자 갈렙 알라우마리 역시 검찰에 적극 협조한 경우입니다. 알라우마리는 아바스와 함께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탈취한 사이버 범죄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2020년 11월 체포됐으며 이후 대배심 재판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또 여러 법원에서 분산 처리 중인 자신의 혐의도 신속히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지난해 9월 알라우마리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에서 140개월의 실형과 피해 자금 3천만 달러에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찌감치 검찰의 혐의 내용을 인정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북한과 관련한 범죄 혐의로 미국 법원에 형사 기소되는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는 당시 북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2019년 11월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2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지난 4월 63개월의 실형과 3년의 보호관찰, 10만 달러의 벌금 납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중국인 사업가 마샤오훈과 싱가포르인 탄위뱅, 거기생 등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며 영국인 암호화폐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엠스와 스페인 출신 친북단체 대표인 알레한드로 카오데 베노스는 북한의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한 혐의 등으로 현재 미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일본의 영내 안보활동 확대가 북한 등 영내 위협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 한일 3국 공조 강화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에디케이건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20일 일본의 안보활동 확대에 대한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believe that there are very substantial challenges in the region.
K건 선임 국장은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미일 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우리는 영내 매우 실질적인 도전이 있다고 믿으며 오랫동안 일본이 안보에 관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희망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결정은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몫이지만 일본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건 미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K건 국장은 특히 일본의 영내 안보 활동 확대가 북한 등 여러 위협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in terms of the exact systems and capabilities, again, these are decisions for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Japan. But we believe and we've long.
특정 무기 시스템과 역량 구축에 관한 결정은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몫이지만 우리는 북한에서 오는 매우 뚜렷한 위협과 다른 위협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본이 영내 전체에 걸쳐 더 큰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범 초기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목표는 역내 전략적 균형을 잡는 것이었다며 여기서 일본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잦아진 미한일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선 우리가 모두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며 미한일 3국 공조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o me, it's a reflection of the reality that all of us are dealing with unprecedented challenges.
K-건 국장은 북한의 매우 공격적인 미사일 실험 프로그램과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같은 도전이 이런 미한일 3국 접촉을 유도했다며 세 나라는 역내 다양한 문제에서 점점 더 많은 공동의 관심을 두고 있고 함께 협력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 공조 강화를 위해 한일 양국이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건 선임 국장은 한일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고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미한일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A가 동원된 최근 미한 연합비행훈련은 상호 운영성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동맹이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최근 실시된 미한 공군의 F-35의 연합비행훈련과 관련해 주한미군과 한국공군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양국 공군 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적인 비행훈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8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5일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알래스카주 아이슨 공군기지 소속 제36 원정 전투비행대대에서 미 공군의 F-35 라이트닝 항공기 6대가 한국 공군과의 합동훈련을 위해 도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공군과 함께 약 40시간 비행훈련 기간 중 30회 출격했다며 미국이 5세대 전투기를 활용해 한국 파트너와 함께 훈련을 진행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언 모렐 미 356 원정전투비행대대장은 우리는 한국에서 마주앉아 그들이 항공기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술적 논의를 해야 한다며 우리는 훈련을 개선하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방법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렐 대대장은 이번 훈련의 중요한 목표는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국과 안전하게 전술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미한 양국이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서 파생된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파트너십은 우정과 동맹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훈련 등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안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동맹과 파트너는 공유 가치를 촉진하는 동시에 공통이익을 확보하는 데 있어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56 원정 전투비행대대 조종사인 스티븐 매그넘 트로잔 대위는 전반적으로 우리는 전술에 능통한 것을 계기로 안전하게 비행하며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며 이것은 양국 통합의 미래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9일 트위터에서 미한 공군이 F-35A 라이트닝 2 전투기를 동원해 연합공중 비행훈련을 실시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한국 공군은 지난 14일 한국 공역에서 미한 양국이 5세대 전투기 F-35A가 참가하는 연합비행훈련을 지난 1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 F-35A의 한반도 전개가 공개된 건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한국에 F-35A가 도입된 이후 양국 F-35A가 함께 참가하는 첫 연합훈련입니다. BU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지역 재건 사업에 북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러시아 측 발언은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최근 한국 방문 중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역 재건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될 수 있다는 러시아 측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돈바스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시크 인민공화국의 재건을 북한의 건설 노동자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의 구상이 대북 제재 위반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I couldn't speak to specific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but it certainly is an affront to the sovereignty of Ukraine, the Donbass.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정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주권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는 오직 우크라이나에만 속해 있다며 그곳에서 누가 어떤 계획을 추진할지는 다른 정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앞서 18일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와 인터뷰에서 북한과 돈바스의 친러시아 공화국들 간 협력 가능성이 상당히 폭넓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양질의 북한 건설 노동자들은 돈바스의 파괴된 기관시설과 산업시설을 복구하는 과제 해결에서 아주 중요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이날 VOA의 서면 질의에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고용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2397호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19일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대북 제재를 다뤘느냐는 질문에 프라이스 대변인은 즉답을 않은 채 미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이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She did recently have a meeting with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the Economy and Finance. Chu Kyung-ho. She of course spoke about the clos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프라이스 대변인은 옐런 장관이 추경호 한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미국과 한국 간 긴밀한 동맹, 두 나라 국민 간 수십 년 동안 같은 가치와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맺은 우정과 동맹, 협력 관계에 대해 길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 10위인 한국이 첨단 기술 상품을 제조해 미국 등 전 세계에 수출하며 세계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옐런 장관이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옐런 장관과 한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논의했다며 러시아산 유류 가격 상한제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함께 러시아에 대해 취해온 조치들과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주요 20개국 G20 등 국제 포럼들에서 한국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공화국들을 독립국으로 승인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20일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역 내 친러시아 공화국을 자처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시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최근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내 친러 공화국들을 독립국으로 승인하고 이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강조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루안시크 등 비정부 통제지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불법 분리주의 단체들이라며 러시아가 주도한 러시아 대리인들의 이 같은 행동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단체들과 지도자들은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분리된 지역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와 그 나라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적대 행위라며 유럽연합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북한과의 첫 번째 기회에 이런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시리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시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해당국에 통보했으며 자주와 평화, 친선의 이념에 따라 이들 나라들과 국가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5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들 국가들과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주권국가 고유의 합법적인 권리라면서 그 어떤 국가도 자신들의 정당한 주권 행사에 대해 시비를 걸 권리나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시크 인민공화국은 앞서 지난 2014년 친러시아 성향의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공화국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돈바스 지역 내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침공 개시 사흘 전 이들 친러시아 공화국들을 독립국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북한이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감행하고 7차 핵실험 준비 정황이 포착되는 등 역내 정세를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유럽연합은 북한에게 국제적 또는 지역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추가 조치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다른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대신 관련국들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정은 정권 아래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확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권위주의는 항상 대대적인 파괴와 집단 탈출, 고통으로 이어지며 북한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19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 인권법안 재승인 법안이 이날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 안팎에서 김씨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확고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지지에 필요한 지원이 재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 상원 의원들이 이 초당적인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과 함께 오는 9월 말로 되는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발의 약 2개월 만인 이날 소관상임인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회부됐습니다. 오는 9월 말로 되는 북한 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골자로 탈북난민 보호 등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속하고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루비오 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인권법은 2004년 김정일 정권 아래 자행된 북한 주민들의 처우에 대한 국제적인 항의에 따라 처음 통과됐다며 김정일의 후계자이자 아들인 김정은 체제 아래 인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식량 공급을 제한하고 주민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며 외부 매체의 접근을 제한하고 탈북민들의 강제 송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 아래 계속되는 인권 위기에 대응해 상원 외교위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인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당적인 법안이 위헌회를 통과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보편적 인권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이 의회의 최종 관문을 넘도록 동료 의원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전임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한 탈북 어민들이 북송 직후 처형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해당 어민들이 북송된 지 며칠 뒤 처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에 대해 관련 첩보를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선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처형됐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한 건 처음입니다. 당시 북송된 어민들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한국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망명 의사를 밝혔지만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하는 등 망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판단에 따라 그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전임 정부의 당시 판단에 대한 진상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어민 2명의 증언이 많이 달랐다며 살해한 사람들 이름에 대한 기억이 다르고 이들 증언을 토대로 합해도 전체 규모가 15명인지 16명인지도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수법이나 사용 도구 등에 대한 진술도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전임 정부가 현장 조사가 가능한 물증인 선박이 남아있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추가 조사 없이 합동신문을 조기 종료하고 이들을 북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5일 망명 의사를 밝힌 이들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북한에 보낸 뒤 2시간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부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11월 5일 오후 4시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보내겠다는 전통문을 북한에 전달하고 2시간 뒤인 오후 6시쯤 김상균 국정원 2차장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판문점을 직접 찾아 북한 통일전선부 인사에게 친서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지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는 게 맞다며 흉악범 여부는 법원을 제외한 누구도 인정 또는 판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권 여당이었던 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20일 통일부를 방문해 권영세 장관 등을 비공개 면담하고 이 사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이 뒤집힌 것은 장관과 차관의 개인적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통일부 내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장관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는 2019년 사건 발생 직후엔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북송이 정당하다고 밝혔으나 최근 북송이 잘못됐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세계 60여 개 나라 100여 명의 국회의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북한 인권 관련 국제의원연맹이 오는 9월 이곳 워싱턴에서 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북한군의 한국 해수부 공무원 피살 문제, 대북 정보 유입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IPCNKR이 오는 9월 22일 워싱턴에서 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맹과 아시아 인권의원연맹 회장인 한국 국회 하태경 의원은 20일 뷰웨이에 미국 의원들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연맹 지도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인권법, 북한 인권법 개정안이죠. 그것도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그 해수부 공무원 직역 사건 3주년이 9월 22일인데요. 그 원비어 사건하고 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대 차원에서 워싱턴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은 현재 미국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이며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에 관해선 미국 의원들이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한국계 영김 하원 의원이 워싱턴 총회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 등 한반도에 관심이 많은 미국 의원들이 많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IPCNKR은 탈북 난민 보호와 국제 여론 환기,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2003년 창립된 국제의원연맹체로 전 세계 61개국과 유럽연합 약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거의 해마다 총회를 전 세계 각국에서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는데 워싱턴에서 열리는 건 지난 2011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최근 한국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전임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북송 문제와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그 탈북선 북송 그 두 가지 이 문제가 핵심 그 회의 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 정부도 관련이 돼 있지만 핵심은 그 북한 정권의 인권 범죄, 반인도 범죄에 속하고 또 북한 인권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 세계 정치인들이 워싱턴에서 모이기로 한 겁니다.
국제인권 전문가들은 IPC NKR이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여론을 조성해 추가 강제북송을 막고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자국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하 의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결단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변화할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확한 외부 정보를 더 많이 전할 방안을 총회 첫 회의의 주제로 삼아 중요하게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핵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경우에는 군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체제의 문제고요. 체제의 문제의 핵심은 인권 문제죠. 그리고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정보 접근권, 북한 주민들도 더 많은 정보, 더 자유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IPCNKR 회의 동안에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어떻게 지원하고 진행할 것인가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미얀 정부가 핵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매우 소홀히 취급된 만큼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변화를 위해 세계가 인권 문제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다룬 애니메이션 트루 노스를 제작한 시미즈 에이지 한 감독은 믿기 어려운 북한 인권유린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전 세계인을 증인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1 한국인 4세인 시미즈 한 감독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여겼다며 이번 작품이 각국의 북한 인권 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시미즈 한 감독을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영화 True North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So True North is a feature-length animated film about a family which survives.
트루노스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려낸 94분짜리 애니메이션입니다. 12년 동안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탈북민 4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중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던 탈북민은 물론 수용소 간부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해지는 강제 노역과 폭행, 잔혹한 북한 인권 탄압 실상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이런 어두운 환경 속에서 빛이 된 수감자들 간의 가족애와 인간애, 사랑, 연민, 우정 등도 담았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영화 소재로 삼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I have been dealing with the human rights abuses around the world in my work. I published the manga comic book about.
그동안 저는 전 세계 인권 유린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티베트인에 대한 중국의 인권 유린, 팔레스타인 인권 문제를 다룬 만화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요. 탈북민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21세기 최악의 인권 탄압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국제사회 단체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사실상 어떤 변화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고 만화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제 능력을 여기에 사용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특이한 점은 어떤 게 있었나요?
There are 120,000 people detained in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and they are going through the literal hell on earth.
제작하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번 프로젝트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도전이 있었다기보다는 제 인생에 소명이 생겼다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급해졌다고 할까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12만 명이 수감돼 있는데요. 저는 언젠가 그들과 또 북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범 수용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겠다고 결심한다면 분명 과거의 흔적부터 지울 겁니다. 이전 전체주의 국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UN 등 국제대표단의 조사 수용 결정 전에 인권 탄압의 증거가 될 모든 것을 없앨 겁니다. 수용소는 물론이고 수감된 12만 명을 처형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내리에 박혀 마음이 급했습니다. 내가 만약 북한의 잔혹한 정치범 수용소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지상 최악의 지옥에서 살아온 그들이 언젠가 하루아침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노스를 접한 전 세계인을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증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 포스터 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바라보는 한 소년의 뒷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셨나요?
If you look at the poster of the film vertically, you will see a boy standing.
세로로 포스터를 보면 떠있는 해를 배경으로 한 소년이 서서 날아가는 새를 바라봅니다. 그야말로 제 영화의 제목 트루노스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캐나다 국가에도 트루노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 진정한 북쪽의 강력함과 자유로움이여라는 문구인데 영화 주인공인 소년이 희망하는 북쪽의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또 이 같은 포스터를 가로로 눕히면 인공기가 나타납니다. 장벽 뒤에서는 실제로 믿기 어려운 고통이 자행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감독님은 제일 한국인 4세십니다. 북한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Roots is South Korea. But you know back then the people in North come to South, so it's not the
제게 북한은 그저 먼 나라와 같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읽은 탈북민의 책 한 권이 제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조부모와 함께 살던 서너 살쯤에 제가 말썽을 피우면 할머니께서 늘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북한에 있는 산에 끌려간다. 그때는 북한이 어딘지도 모르니까 그저 아, 이 세상 어딘가에 엄청 무섭고 나쁜 곳이 있구나. 막연히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러다 탈북민이 쓴 책을 통해 할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아, 이게 내 소명이구나. 어린 시절 막연히 알던 그 무서운 곳에 실상을 알리는 것이 내 일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트루노스를 전 세계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미국에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And we have a plan to do so in Taiwan and then some of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먼저 일본과 한국에서 개봉을 시작했습니다. 타이완과 라틴 아메리카 몇 개 국가에서 상영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저는 이 작품을 전통적 방식의 상업적 상영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전략을 취하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에 앞장서온 단체나 기구, 각국과 협력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는 행사가 있다면 언제든 작품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5일에는 미 국무부에서 트루노스를 상영하고 영화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겐 의미가 큽니다. 트루노스는 상업적 성공보다는 북한 인권에 대한 각국의 정책에 반영되고 사회적 반향이 있기를 희망하며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트루노스를 접한 관객들이 어떤 변화를 갖기를 바라시나요?
We, the people watching the film, are their hope. You know, they believed in the
이 영화를 접한 우리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그런 희망입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각자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인간성도 살펴보길 희망합니다.
혹시 북한을 소재로 한 다른 프로젝트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북한과 관련해선 트루노스를 통해 사실상 할 수 있는 미디어 프로젝트로서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다만 북한 인권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모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지구 온난화에 관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이자 시급하게 행동에 나서야 하는 주제를 탐색해 다룰 계획입니다. 제 자신과 주변인에게 의미를 주는 작품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북방송인 VOA를 통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Flabbergasted, whenever the rest of the world see North Koreans.
저는 북한 주민을 그저 피해자, 바깥 세상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로 간주하면서 마치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10여 년 동안 탈북민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됐고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오히려 우리가 북한 주민에게 배울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감자들 간의 인간에 담긴 증언은 몇 날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저를 겸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만나게 될 그날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삶의 지혜를 배우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잔혹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희망을 버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말이죠.
지금까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담은 애니메이션 트루 노스의 시미즈 에이지 한 감독으로부터 작품에 대한 이모저모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엔 군축실은 안건 중 하나로 NPT 탈퇴 대응 문제를 꼽았습니다. 앞서 미국의 핵 확산 담당 고위 관리도 북한 문제가 이번 평가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1일에서 26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10차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과 같이 NPT를 탈퇴하는 국가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유엔 군축실 ODA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 예상 의제 중 하나로 NPT 탈퇴 문제를 꼽았습니다. NPT를 탈퇴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유엔 군축실은 조약의 보편성, 핵 군축, 핵 비확산, 안전 조치 강화, 핵 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 안전과 안보, 1995년 중동 결의, 조약 탈퇴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회의에서 다룰 구체적인 의제와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대 행사 중 하나로 북한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개막 첫날인 1일 진행되는 북한 비확산 위기와 핵 도전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이 행사는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와 프랑스 대표부가 공동 주최합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핵 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5년마다 열립니다. 10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에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애덤 쉐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쉐인먼 대표는 미국 군축협회가 발행하는 오늘의 군축 6월호 인터뷰에서 NPT 평가회의가 북한을 다뤄야 하며 특히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보도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리 모두 매우 우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처럼 NPT를 탈퇴하는 국가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쉐이먼 대표는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생긴 결과도 주목해야 한다며 NPT 조약의 탈퇴 조항을 남용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20년 전 탈퇴를 선언했을 때 NPT 가입국들은 탈퇴 남용을 막기 위한 단 하나의 조치에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최소한 우리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국제법에 따라 각국이 조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쉐이먼 대표는 조약을 탈퇴한다고 감옥 탈출 카드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하는 탈퇴 남용의 사례이고 이번 평가회의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NPT 평가회의가 북한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길 바라며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거듭된 위반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10차 NPT 평가회의에 건의할 안건을 미리 논의한 세 차례의 준비위원회 회의에서도 북한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2019년 열린 제3차 준비위원회의 의장 권고 보고서는 지역 문제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이며 외교적인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관여를 향한 노력을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들은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NPT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며 북한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에 조기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를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 열린 1차 준비위원회와 2018년에 열린 2차 준비위원회 이후 발표된 의장 보고서에서도 조약국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하고 NPT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규탄했습니다. 핵확산 금지조약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를 취득하고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기 위한 조약입니다. 1968년 7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뒤 1970년 3월 발효돼 현재 19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 등은 아직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경을 계속 봉쇄하고 있는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 수출한 품목이 사실상 단 한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밀가루와 화학조미료, 의약품 수입은 크게 늘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6월 대중국 수출액은 163만 7천 달러입니다. BOA가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무역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이 기간 전기 188만 4천 달러어치와 페로실리콘 59만 5천 달러어치 등 모두 5개 품목을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와 페로실리콘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품목의 수출액이 단 1,593달러란 점을 감안하면 만 달러 이상, 즉 실질적인 수출로 볼 수 있는 물품은 단 2개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북한과 중국이 합작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각자 끌어갈 때 이를 수입으로 기록하고 상대국이 가져간 전기를 수출로 기록한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지난달 북한이 중국에 실질적으로 수출한 품목은 페로실리콘 단 1개, 수출액은 59만 5천 달러에 불과한 셈입니다. 또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북한의 유일한 공식 외화 수입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지난달 벌어들인 외화 액수는 60만 달러가 채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북한의 6월 대중 수출 규모는 수출품 4개를 기록했던 5월에 비해서 더 규모가 줄어든 것입니다. 북한은 5월 269만 달러어치의 페로실리콘과 79만 달러어치의 잉곳, 실리콘 제조용 탄화규소와 속눈썹 각각 26만 달러어치와 4만 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엔 전체적인 수출품 숫자는 물론 각 품목의 양과 금액까지 크게 위축됐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 조치 이후 중국과의 무역을 크게 줄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실질 수출품이 단 한 개인 경우는 두 나라 무역이 소폭 회복되기 시작한 작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전달인 5월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의 6월 대중 수입액은 1,934만 달러로 5월에 1,451만 달러보다 약 500만 달러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 기간 북한은 밀가루와 화학조미료 등 소비재 품목의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집계돼 주목됩니다. 북한의 6월 최다 수입품인 밀가루는 수입액 288만 5천 달러를 기록해 수입액 84만 6천 달러였던 5월에 비해 3배 이상 수입 규모를 늘렸습니다. 또 최다 수입품 2위에는 MSG로 불리는 글루탐산 나트륨이 올랐는데 수입액만을 놓고 보면 5월보다 약 3배가 늘었습니다. 설탕의 경우 전달보다 수입액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118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입품 4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북한은 의약품 수입도 소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월 수입 기록이 전혀 없던 의약품을 145만 달러어치 수입했고 5월 수입액 0이었던 중국산 안면 마스크도 5,407달러어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요.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99년 7월 21일 소설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납니다. 20세기 미국 문학 최고봉의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자신의 작품 속 주인공들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헤밍웨이는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 전쟁 중의 부상, 비행기 추락사고 등을 겪었습니다. 헤밍웨이가 내놓은 최초의 소설집은 In Our Time, 우리들의 시대였습니다. 여기에서 큰 관심을 끈 작품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큰 강이라는 이야기로 미시간주로 낚시 여행을 떠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25살의 나이에 헤밍웨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헤밍웨이는 1929년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전쟁의 허무감을 표현한 소설 무기여 자리 꺼라와 1940년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문학계에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2년 그의 대표 작품으로 꼽히는 소설 노인과 바다를 발표합니다. 한 노인이 바다에서 큰 물고기를 잡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생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소설 노인과 바다로 헤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러나 헤밍웨이는 몸이 아파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아이다호에 있는 집에서 스스로 총을 쏘아 61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1954년 7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랑스와 베트남 간의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종결됩니다. 일본의 점령 아래 있던 베트남은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독립을 선언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베트남을 빼앗겼던 프랑스는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베트남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1954년 5월 프랑스가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베트남에 패배함으로써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1954년 7월 21일 프랑스와 베트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휴전협정에 조인함으로써 약 8년간 지속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랜 세월, 인디언 원주민들의 터전이었던 신대륙 아메리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떠납니다. 1776년 신대륙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단결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1861년 흑인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남북전쟁이 벌어집니다.
선터 요새를 파괴하시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은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BOA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BOA 플러스의 자세한 소개는 www.boakorea.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